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약간 제 바람이 좀 새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조금만 참으시면 좀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우리가 좀 상고할 이제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힙니다. 갇혀서 예수님께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하게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어떤 실망의 정도가 컸다. 아니면 이제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좀 실족 비슷한 것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3장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도 실제로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줬던 인물이 요한이고요. 세례 주기 전에도 얘기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다 들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만 보더라도 어떤 심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알곡과 죽정이에 대한 얘기하면서 심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님 오셔서 급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런 심판을 막 속히 행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감옥에 앉아가지고 실망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이제 예수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실족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죠. 계속 세례요한의 이미지를 보면 본인도 거침없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이제 세례요한이 사실 감옥에 갇힌 이유와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 이제 왕을 대놓고 이제 분봉왕을 비판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막 정치 똑바로 해야 되지. 왕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식의 분위기 하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됐고 본인 또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리스도인 모습 중에 가장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알곡과 죽종이로 굉장하게 과감하게 어떤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물론 메시아의 모든 모습 중에 그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쪽으로 너무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구약의 메시아 관이 주로 왕적인 부분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떤 해방시킬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어떤 다윗 시대 이상으로 막 이렇게 장악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관과 다르지 않게 이제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또 심판의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로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본인 생각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심판 안 하시지? 감옥에 앉아 있으니까 더 왜 하나님 나라를 빨리 속히 오게 안 하시지? 저 보니까 저 정도 속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 좀 하고 있고 병든 자 좀 치유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 빨리 나라를 어떻게 해서 로마를 장악하고 뭐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심판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저기 똑바로 하신 게 맞나 이런 의문들을 계속.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그 안에서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집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전혀 이거 못 보고 감옥에 들어갔냐 그렇지 않다고요. 수많은 자기 밑에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그때도 이미 병을 고치고 그때도 이미 말씀을 전했던 때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 외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빨리 심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해야 되고 불로써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세례요한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례요한 어느 정도 강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어떻게 보면 직접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충돌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는 거지.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 생각이잖아요.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재단. 결국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이분은 예전에도 메시아고 지금도 메시아예요. 예전에는 자기하고 뭔가 코드 맞는 것 같아서 메시아로 보다가 점점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이분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대단한 세례만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드린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그 누구도 뭐 말 못하고 들들 떨고 있었는데 헤롯을 비판할 정도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이렇게 조금만 게 아까워서 비급한 자였다고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던질 만한 열정도 있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 안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려줬던 인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음성까지 들었던 인물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인물이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런 생각이 꼬리꼬리 물면서 지금 거의 실족할 단계까지 온 거라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넘어질 단계까지 왔어요. 실망이 아주 컸어요. 이러면 안 될 것인데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저 정도는 아닌데 병자들 몇 명 고치고 이게 아닌데 한두 사람 죽은 자 살리고 이게 아닌데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빨리 이렇게 로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또 막 빨리 심판이 와야 되고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종국적으로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 생각의 결과가 아주 지금 비참해졌습니다. 요렇게까지 땅에 떨어질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풀어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자세하게 풀어낸 인물이 세례요한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짧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세례요한을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냐 이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미 이제 말라기에 언급된 대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라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주의 사자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자고 이 세례요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세례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례요한 때까지다. 모든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게 이제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분이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어떤 최고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고 얘기할 때 비교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큰 자래. 왜 그러냐 말이죠.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의 차이에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해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실은 믿어왔는데도 계속 흔들렸잖아요. 중국에는. 왜 흔들렸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에 지금 거의 공산권으로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깨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항쟁의 투사로 헌신을 했고 총알바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대표적인 33인 중에 17명이 거의 이제 이렇게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의 부조리함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각연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그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역할들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뭐 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고 영혼들 돌아보고 심지어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일본 사람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우리 부르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참지 못하고 역할을 하시는 분 틀림없이 부으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조금이라도 더 예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의 메시아관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나라가 공산당이 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다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공산당인 것처럼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리 소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믿는 게 뭔지, 진짜 믿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 저런 역할 하나님 다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분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뛰는 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로 뭐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 한기총의 대표 목사님처럼 저렇게 뛰는 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저렇게 뛰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할 또 그분처럼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대충 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것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를 더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로. 저는 요즘에 계속 그 질문밖에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일날 이제 그 메시지를 할 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 전 세계에 우리 성도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올바로 믿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가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단어 안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가졌다. 아니면 단순히 동의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굴 믿고 있나?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 수 있나? 참된 믿음과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걸 돌이켜봐야 돼. 이게 도대체 믿음이라고 한 게 뭔가? 저는 더 목이 마릅니다. 이 시대에 이 우리나라 일어나는 것들 볼 때 또 마지막 때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나 6.25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6.25 때.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그 시대였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소리 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철저하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 역할 다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례요한의 모습은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세례줬던 그분,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이 누군지를 쳐다보는 순간 알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보는 순간 아 저분이 메시아군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뭔가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순간 알았고 그분에게 세례줬고 세례주자마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까지 실제로 목도했던 인물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들을 봤던 인물들인데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앉아서 이게 실망이 될 만큼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것이 틀린 거예요. 그 기준이 틀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싸움이 사실은 필요한 싸움이에요. 세례요한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다가 끝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세례요한만큼 했겠냔 말이에요.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분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릇이 크냐면 자기 있는 제자들 다 저쪽으로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엄청난 명을 남기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실망이 되는 거지. 계속 실족이 되는 거지.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못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계속 질문하고 그 올바로 믿는 것을 계속 갈급해져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치고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한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고 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막 행동하다가 결국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카톨릭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댔을 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도 똑바로 못 믿고 있는 경우들이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습이다 하면 제가 또 이단될 거니까 하여튼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오랫동안 있었고 뭐 헌신했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이처럼 나라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떨어졌길래 이렇게 질문하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겁니다. 돌려가지고 쟤 실족했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든 예수의 상,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분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내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은 끊임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깊은 말이죠. 그 말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죠. 특별히 너무 지금 이 나라 인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너무 많은, 이제 예전에는 외부로서 공격해왔던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 공격들 있습니다. 진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아예 뭐 어떻게든지 조각조각 내려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좀 이렇게 글을 읽기가 무서울 정도로 너무 많은 공격이 들어와 있어요. 이야, 기가 막혀요. 정말 진리, 딱 유일한 진리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어김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 가장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공격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일단 메시아가,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터트려놓고 성령 운동을 이렇게 왜곡시켜버렸어요. 성령 신비운동 쪽으로 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약간 좀 떨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만큼 공격이 많아요. 이런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한 걸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소유해야 되냐, 이 복음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분명히 심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분명히 그 안에 불로서 세례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빨리 안 오지? 왜 빨리 안 되지? 빨리 하셔야 될 건데, 이러셔야 될 건데, 저러셔야 될 건데, 본인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진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죠. 그냥 이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 입장에는 나태한 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정적인 신자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말씀을 100% 믿는다고 믿는데 그 생각이 오히려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된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건다고 달려가면서도 길을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우리가 메시아관을 만들지 말고,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따라서, 그게 올바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분명한 것은 진실로 믿는 자에게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내용 없는 꽹가리가 되면 안 돼요. 안다고 치고 믿는다고 치고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자보다 진실로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훨씬 지혜로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쭉 하면서 그 안에 남겨진 아주 이렇게 귀한 메시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는 말씀으로 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실제로 침노하고 있는가? 침노하고. 예전에 이제 그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미국 정복하고 나서 네가 하루 동안에 막 이렇게 딱 9시에 출발해서 6시까지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 돈 땅은 이 땅이다. 그래서 출발 뛰어가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갔어. 열심히 돌다가 결국 못 돌아와. 헛수고죠. 근데 이게 여튼 저 그런 얘기, 그 얘기 듣고 야 나라면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을까? 땅 따먹기. 열심히 시간 조절 잘하면서 하면 뭐 한 몇만 평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듣고 나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육신이 땅을 만약에 준다고 해도 하루에 야 몇 시간 동안 탁 돌고 오면 정확하게 들어오면 이 네 땅이야 라고 얘기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오래 달리기 뭐 못한다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뛸 건데 육신의 어떤 이 세상적인 실제적인 땅을 준다고 해도 그럴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천국 안에는 상급이 존재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딴 거 필요 없고 정말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경제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요동치잖아요. 이때 뭐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고 돈 번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 떨어졌다 주식 이래가지고 3일 무조건 오른다 막 샀는데 실제로 10몇 프로 올랐다면서. 예. 뭔가 그런 사람들은 딴 게 신경 안 쓰일 게 아니야. 조금만 돈 어떻게 하면 분명히 오를 건데 다음 주 안에 뭐 예를 들면 100% 고수익 그러면 뭐 4천에 8천 다 돈 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돈 조금 벌어진다고 실제로 믿으면 그렇게 뛸 거 아니냐는 거지. 제 얘기는 실제로 믿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 다음 주 안에 200% 줘. 이게 실제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천국을 아시는 분이고 천국을 창조하신 분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은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거죠. 예, 마음껏 침노해봐. 침노할수록 니네 것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은 가치를 조금 안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이 땅에 무엇보다 어찌하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해한 만큼 뛰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교회 당부터 빨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똑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머리 팽팽 돌아가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금 뭐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모아 나면 몇 년 만에 목돈이 모을 거고 그거 가지고 하면 어떻게 굴러갈 거고 막 쫙 플랜을 얘기하는데 대단하더만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 모으지 않고 처음부터 선교 헌금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건물 짓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해야지 그게 교회 목적 아니냐. 혹시 건물이 커지지 않아도 이게 올바르지 않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마 다 보신 것이 아닌가. 교회 첫 주부터 우리 헌금할 때 제 사례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우린 처음부터 헌금했어요. 선교 헌금. 물론 그 대상이 조금 삐리리하게 되긴 했지만 그 대상은 누군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순위가 높을 것 같아요. 어? 전 세계 100개국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지구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진 거 없어요. 또 앞으로도 평생 못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편의 생각도 들고 이 정도 했으면 좀 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겠죠.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일평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침노 좀 하시길 바랍니다. 멈춰있지 말고. 좀 침노해 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침노 좀 하자.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만큼 니네 것이야. 이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껏 침노해봐. 마음껏 가져가. 이 얘기잖아요. 그 왜 욕심을 못 냅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같은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 이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든지 그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거기에 뭐 제 중심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다 기뻐요. 세례요한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은 이걸 이렇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빼놓고, 그걸 빼고, 올바른 천국에 대한 이걸 집어넣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선명하게 올바른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심오한 깊이를 깨닫고 계속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계속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면서 달려가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정말로 믿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실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뭔가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할 때 그걸 믿고 투자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난주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 유튜브를 방송하는 중에 최고 돈 많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그냥 좋은 차가 아니라 명품 슈퍼카, 뭐 이런 거, 요트 뭐 타고 다니면서 누구나 꿈꾸는 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잖아요. 조사해보고 알게 됐어요. 예전에 이 사람 옆에 테슬라 그 회장이 옆집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테슬라가 전기차로 유명한 그 테슬라의 지분을 1% 샀대요. 그때 산 게 지금 뭐 이제 벼락부자가 된 거지. 엄청나게 주가가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뭐 그냥 심심하게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삶이 보니까 너무 럭셔리해. 그거 1%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현명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현명한 데 투자한다고 하는데 똑똑하구나. 이 땅은 분명히 장망성입니다. 분명히 망할 도성입니다. 우리의 끝이 있고 이 땅의 끝이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냐면 믿어지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믿읍시다. 같이 믿고 정말 좀 침노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천국 자체를 정말 구체적으로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예, 적당하게 한번 살려볼까? 이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막 이렇게 마치 칼로 찌르듯이 딱 이게 침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암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또 암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줘도 전혀 관심이 없는 피리 분다는 얘기는 절고 막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장례식처럼 그렇게 슬픈 일 때문에 막 아파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예.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금식하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먹고 마시니까 저 보니까 뭐 술을 탐하는 자다 뭐 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 다수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반대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이 나는 왜 평범하지 못할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MBTI 성향 때문에 그렇대. 제가 원래 그렇대. 우리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혜진아 너도 그러니? 우리 동급 또 한 명 왔네. 우리 홍강희 목사. 우리 세 명이 그렇대요. 우리 MBTI 때문에 그렇대. 우리 물론 뭐 있겠죠. 그 성향이 있겠죠. 왜 나는 평범하지 못하지? 왜 남들이 믿기는 건 난 안 믿기고 남들이 안 믿기는 건 난 믿기고 남들이 하는 얘기는 별로 뭐 이렇게 다가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거 왜 남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 왜 이렇게 아웃사이드지? 근데 제가 바라는 게 뭔지를 이제 질문하게 됐어요. 평범한 거를 내가 바라야 되냐? 남들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평범한 걸 바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새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그다음부터는 평범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평범합니까? 안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도 좀 이상하지. 교회도 좀 이상하지. 예. 부목사님도 조금 그렇고. 우리 뭔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당사자에게 미쳐 있으니까 누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평범해질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린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99명이 안 가도 그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길을.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도 없고 남들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목회했다고 하면 당세복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다른 분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홍강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했다고 하면 언어 준비도 안 되고 뭐도 준비 안 됐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각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월하게 아니면 유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와 공감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암만 기쁜 소리를 외쳐도 우리가 암만 슬픈 소리를 외쳐도 예, 세상은 이럴 겁니다. 우리와 동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우리는 비난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앞에 있는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실족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을 하고 내가 암만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줘도 가족이 이해를 못해줘도 주변이 이해를 못해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 요 얘기잖아요.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전혀 이해 못해주고 내가 이렇게 기쁜데 전혀 반응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내 자녀라도 내 부모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갈 길은 그런 좁은 길입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갈 길 또한 좁은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다. 물론 뭐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땐 그 말도 맞지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적어도 복음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 정말 더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의 깊은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아주 좀 구체적으로 크게 하신 분들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타협함 없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결국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가져가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목회자 역할, 사업가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예능가의 역할,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바꾸는 일은 내 기준이 바뀌어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직통 계시를 받은 자인데도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 세례줬던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예요. 저는 이 당세복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이 책임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을 생각할 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두렵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좀 믿으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문하게 됩니다. 난 누굴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계속 성장케 하시겠죠. 멈춰있지 않고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성장하게 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알아가는 중이고 성장해 가는 중이고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중이고 주님께 더욱 순종해 가는 중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중이고 만나는 중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드는 것 가지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내 기준을 바꿔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걸 빨리 벗어야 돼요. 더욱 주님을 그러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복음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로 천국이 실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면 천국의 상급 또한 실제이신데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얼마나 큰 기회냐 말이에요. 이 기회를 저는 안 놓쳤으면 좋겠다. 다 같이 정말 천국을 집중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실제로 침노하는 뚫어내고 공격하고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말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침노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는 우리 동물하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해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기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 쓰지 말해.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제 이렇게 한 분, 좀 몸이 안 좋은 분을 돕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평생에 자기는, 이게 운동하면서 훈련을 계속 받았대요. 운동선수 출신이시라. 훈련, 이걸 자기는 안 돼요. 훈련. 프로가 아니면 그 훈련을 이해 못할 거래요. 훈련. 그러니까 이제 축구선수로 뭐 훈련한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꾼대요. 그 훈련이 얼마나 강한지 평생 그런 훈련을 받아왔대요. 훈련의 이미지를 아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훈련이네. 이렇게 받아요. 자세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왜냐면 삶이 힘든데 어 이거 훈련이네. 이렇게 딱 받아들이니까 자세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 훈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야, 늘 우리가 쓰든다는데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 어? 다이어트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뭐 이러지. 전문 다이어트처럼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운동선수처럼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시간 뭐 쪼개가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쪼개가면서 훈련할 디테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생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이 뭔지를 아는 거지. 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세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어려움이 아니고 훈련이구나. 오케이. 이게 지금 경제적인 훈련이구나. 오케이.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이다. 촤 너무 쓰는 거예요. 응급실에 계속 실려가는데도 훈련이다. 촤 너무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와,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기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훈련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의 결론을 아니까 이렇게 훈련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했으니까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할 거고 이걸 아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귀하다. 귀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또 삶으로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봐라. 메시지로 세례 요한 봐라. 그처럼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라. 더욱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고 얘기하고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앞길에 동물화도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흔들리지 마라.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더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것들이 뭐 외부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을 두고 볼 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세례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인물이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기대했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또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들었지만 결국 감옥에서 거의 실족할 만큼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여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욱 예민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 버리고 복음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계속 알아가고 믿어가는 계속 그분을 세워가고 그분께 다가가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헌신해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인생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실제로 믿으며 그 천국을 위하여 매일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동무라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훈련으로 받아들이며 다 넘어설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실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해지는 그런 훈련 가운데서 더욱 겸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